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앞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최강군을 택해서 계속해서 연속 강의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는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가 아니고 출애굽기에서 한 말씀 본문을 뽑았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 줄 알아요. 모세의 출생에 대한 스토리죠. 그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평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평범한 사건이 다시 신약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히브리서 11장은 되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믿음의 영웅들의 초상하다, 그 목록이다, 그렇게 얘기들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 모세의 부모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영웅이라 그러면 보통 뭐 순교자들 생각하죠.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 또는 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든지 훌륭한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혹은 뭐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미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수준을 넘어간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모세의 부모가 우리에게 전혀 잘 알려진 사람들이 아닌데 이 평범한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의 목록에 집어넣었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이분들이 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것이 조금 특이하죠.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아, 이 아이를 좀 감춰야겠다. 바로 왕이 다 내놓아라, 죽여라 이러는데 그 바로 황제의 그 특명을 그냥 거역하고 아이를 지키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애가 잘생기든 잘생기지 않든 간에 자기 자식이라면 다 보호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아이의 생긴 그 모습이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의 본능을 강화시켰어요. 아마도 이 신생아의 모습을 보고 어떤 중요한 미래가 이 아이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자기들의 아들을 보고서 아름답다고 느낀 것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아름답다고 느낀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성령의 조명으로 아기의 장래에 대한 확신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쉬운 감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아브라함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형성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국가로서 출발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역시 모세죠. 그렇다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이를 이렇게 저렇게 길러라든지 이런 어떤 예언적인 특별한 초자연적 말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없어요. 평범하게 그냥 태어났습니다. 사실 보면은 뭐 삼손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뭐 사사들의 그 대열에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뭐 썩 탁월한 사사로 이렇게 보통 간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사사 삼손의 출생만 하더라도 미리 태어나기 전에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했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된다, 뭐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뭐 기타 등등의 지시사항이 내렸었죠. 그런데 모세의 출생에 관해서는 전혀 초자연적인 것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큰 인물이 될 것 같다는 어떤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애를 감췄어요. 특별한 무슨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본능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아기가 아름다웠다고 한 말씀이 그것이 시사하듯이 초자연적인 확신의 조명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역시 자연적인 부모의 본능의 통로를 통해서 된 얘기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숨겼는데 근데 그 숨긴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쳤냐 그러면 처음부터 나중을 다 알고서 한 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나중에 뭐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고 출애굽에 참 충신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크게 쓰임을 받는다 이런 걸 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다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들은 첫 단계에 확신에 투신했어요. 바로왕의 왕명을 어기고 일단 아이를 숨겼습니다. 확실한 인도를 받는다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올 어떤 믿음의 여백까지도 우리가 다 없앤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첫 인도가 확실할 때에는 다음 단계에 이르기 전에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이 단계에서 모세의 부모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안심을 한 후에 비로소 행동으로 옮기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갓난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출할 민족적 영웅이 될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기의 장래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반응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것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왕명에 불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대체로 무조건 믿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해보는 겁니다. 끝까지 갑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매달리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고 믿으면 됩니다.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믿음을 이렇게 뭐 인위적으로 주입시킨다 그럴까요? 없는 믿음을 읽어내려고 인위적으로. 성경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믿음의 한계를 존중하세요. 우리는 그걸 존중 안 해요. 제 믿음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요 이상은 제가 투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 이게 믿음이 없으시냐고 더 믿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의격자짐식으로 믿음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을 알고서 행해야 돼요. 다 된다는 믿음 다 된다는 식의 의격다짐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믿음을 모험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믿어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을 과대평가하거나 일시적인 흥분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뭐 믿습니다 하고 소리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면 반드시 시험을 당해요. 그리고 낭패를 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믿음은 중요하지만은 어둠의 세력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뿌리째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자질이나 재주가 아니에요. 나의 개인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신실하다는 뜻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 원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11장 22절은 하나님 믿으라. 그것을 뭐 영어로 보면 have faith in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have the faith in God예요.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존하라.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맡기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것은 전혀 엉뚱한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뭐 내 믿음은 뭐 큽니다. 적습니다. 뭐 믿음을 더 가지세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억지로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성경이 있는데 그 직역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if 조건부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할 때 23절을 떼어버리고 24절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그대로 된다. 그걸 그냥 내가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맥에 맞지 않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저 믿습니다라고 크게 외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 얻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본질은 만약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산도로 움직이라 이렇게 막 하고서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는 자라면은 응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러므로의 문맥이 되는 앞절의 말씀들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응답을 조건부로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나 뭐 산을 옮기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과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서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무조건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산이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되나? 안 되죠. 근데 누가 그런 전적인 확신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지키신다고 믿고서 자기 자신을 투신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확신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하며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이 같은 확신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비정상적인 것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다 된다는 말은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도 그 믿음에 한계가 있다, 분량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가진 그 제한선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면은 축복을 받기는 커녕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 점에서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한계를 알았어요.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겼어요. 3개월 후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믿음의 한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음을 알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고집을 피우면서 뭐 믿음은 다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여주실 것인데,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거 못하시랴,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의 말에 그냥 힘만 많이 주면은 그게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보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고서 아이를 억지로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과 있지도 않은 믿음을 과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믿음에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고 여기고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려놓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믿음 위에 헛된 꿈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에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이셨어요. 말씀의 내용을 돌려서 말하면 만약 그런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가 3개월 이상 아이를 감출 수 없다고 꾸짖으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그 3개월짜리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3개월밖에 되지 않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목록에다 실었어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석 달간의 믿음을 가졌으면 석 달의 분량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을 억지로 무리하게 자기 자신에게 강요하거나 혹은 남에게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한 줄 몰라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믿음의 한계 내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으면 이미 받은 작은 믿음을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에 가서 이 얘기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수를 알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히브리서 11장이 증언하고 있어요. 3개월의 믿음이 있으면 3개월 채우면 되고 5개월의 믿음이 있으면 5개월 채우면 됩니다. 만약 하루 동안의 믿음이라면 그거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하루의 믿음을 채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잖아요. 믿음이 적용되어야 돼요. 믿음이 절제를 모르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만용이 되어버리죠. 자기 체면이 되어버리고 자기 확신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믿음도 기도도 무절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용과 무리를 가져왔어요. 믿으면 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면서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헌신하게 하잖아요. 아, 집사 장로 되는 거 싫다는데 자기는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받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격 다지면 뒤집어 이 감투를 씌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직분들을 주고 하나님의 그 있지도 않은 믿음을 갖다가 막 주입을 시키려고 그러고 무리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에 또한 끌린 기도를 부추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큰 종이 제세해야죠. 뭐 어떻게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올려놓고서 믿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매달리는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거짓된 복음이 교회 안에 아주 만연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30편 1절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저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올려놓거나 닿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 놀라운 일은 모두 나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제가 바락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자기 믿음의 한계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의 여선인자가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그 드보라가 있었죠. 드보라가 사사였어요. 여자로서. 그런데 드보라가 와가지고 바락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 말이지 저 블레셋에 있는 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락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러세요? 그래요. 그 제가 나가서 싸우긴 싸우겠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저와 함께 참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조건부입니다.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기 믿음의 한계를 알았더니 자기 혼자서는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계,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선지자하고 같이 간다면 그렇다면 자기도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선지자 말하기를 아 그래 좋다 그렇게 하겠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이 끊어진다, 잘라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스라가 여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그 야엘의 장막에 이제 이 시스라가 나중에 패전해가지고 걸어서 도망갔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잔 마시고 그냥 깊이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 밖에 나가지고 그 저 장막 그 팩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망치 갖고 와서 관전을 때려 박아가지고 죽사시켰죠. 그러니까 영광이 그 여자에게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바락은 어떻게 했냐면 누가 영광을 받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제한선을 벗어나지 않고 승리한 것으로서 만족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믿고 나가면 능력을 주실 텐데 왜 그럽니까? 믿음이 적군요. 이게 아니었다고요. 이 드보라가 바락의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락을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니까 아, 바락 믿음 적다. 믿음이 있었으면 자기가 다 영광 다 차지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락을 어떻게 평가하셨냐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락 이름이 나와요. 바락이 믿음의 영웅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영웅들로서 히브리서에서 평가된 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믿음의 제한선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절제된 믿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 같은 확신으로 확고부동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으면 그때가 바로 믿음의 한계에 이른 거예요. 자기 주제를 파악해야죠. 어떤 일을 감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는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만큼만 행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이 교훈을 배우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과신하고 없는 믿음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 일을 하는지 모르죠. 또 자신의 삶에서도 그런 것이 많고요. 그래서 다 실패가 되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 결국 오염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죠. 뭐라 그럴까요? 이 참 우리가 그런 거 죄짓는다는 걸 왜 우리가 의식을 못해요. 성령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고 결국은 형벌을 받죠.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그냥 보고 끝까지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심판하십니다. 또 심판을 지금 우리나라에 받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다 꼭 같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부모에게는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길 수 있는 분량의 믿음이 있었고 바락에게는 혼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놓고서 행동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을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더 큰 믿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활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의 분량부터 채우는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3개월 동안 이제 부모들이, 모세의 부모들이 아기를 숨겼어요. 더 이상 지탱될 수가 없어요. 아기 울음도 크고 뭐 이런 게 동네 다 알려지고 나서 이게 가망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알고 믿음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손을 뗐어요. 그런데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첫 단계의 커미트먼트가 있었으면 그것을 끝내요. 믿음의 한계에 이르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으면은 믿음의 방향 조절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믿음의 한계점이 이르면은 그 사람은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에 지켰던 이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영웅을 간주하시고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라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단계적인 인도 방법이거든요. 믿음의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면 다음 길이 열리고 주님의 새로운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걸음 그냥 다 해버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제대로 단계적으로 못 받아요. 아, 이 단계 와서는 하나님 이만큼 인도하셨구나. 그 단계에서는 보니까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감지를 못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믿습니다 하고 그냥 계속 나가야 된다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에너지와 지혜로 일을 추진해버리기 때문에 일이 안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가 부패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한계점에 이른 자들은 믿음의 길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조절해야 됩니다. 3개월이라는 믿음의 한계를 이 모세의 부모들이 넘질 않았어요. 그래 그들이 만약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없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라는 걸 그야말로 억지로라도 믿고서 애를 계속 갖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났겠어요? 다 잡혀 죽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3개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아이들 주셨잖아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애를 빨간게 띄우라. 거기서 어떤 일이냐. 공주가 와서 그걸 픽업해가지고 결국은 모세 엄마에게 유물을 삼고서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자들을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강에 띄웠지만 다시 돌려받았다 이거죠. 그 안심하고 기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의 분량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고 또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가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한계에 이르면은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적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행한 것처럼 집에서 아기를 계속 숨기는 방법만이 유일한 믿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띄우는 것, 그것도 믿음의 적용이에요. 2단계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말하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거 시편 기자가 아까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결국은 믿음의 한계를 앓던 모세의 부모들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가 그 다음에 아이를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도 살고 부모도 살고 이스라엘 국가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